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의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3일 인질로 붙잡은 요르단 조종사를 살해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넷에 배포된 동영상에는 ISIL 조직원들이 억류 중인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 카사스베 중위로 추정되는 인물을 철장에 가두고 불을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알카사스베 중위인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요르단 공군 소속 전투기 조종사인 알카사스베 중위는 지난해 12월 미국이 주도한 국제연합군의 공습작전에 참가했다가 전투기 추락으로 ISIL에 생포됐습니다. ISIL은 지난달 요르단에 수감된 사형수 사치다 알리샤위를 석방하지 않으면 알카사스베 중위와 일본인인지 고도 켄지 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요르단은 3일 워싱턴에서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의 이날 국무부에서 나세르 주대 외무장관과 함께 시리아 내전을 피해 인접국가로 이주한 수십만 명의 난민을 돕기 위해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는 2017년까지 난민을 돕기 위해 10억 달러를 요르단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난민들의 경제적, 기술적, 안보적 지원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어 케리 장관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피난 나온 난민 구호를 위해 요르단 정부에 추가로 4억 6천 7백만 달러를 제공하고 신용 보증도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르단은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우방국 중 하나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3일 중동의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의해 일본인 2명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문에서 무고한 일본 국민 2명이 극단적인 테러 행위에 의해 희생됐다는 소식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테러 행위로 인해 일본 정부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지지하고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동의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은 일본인 인질 유카와 하루나 씨와 고토 켄지 씨를 살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 WFP는 시리아의 난민들에게 지원되는 식량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단체 ISIL의 상징물이 새겨진 채 배포되는 상황을 극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지역 담당자인 무한나드 하디는 ISIL의 상징물이 새겨진 식량 상자 사진들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리 씨는 난민들에게 절실한 구호 식량이 이런 식으로 조작되는 것을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시리아 적신월사를 통해 시리아 지역 난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적신월사 식량 창고가 ISIL의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은 시리아와 이라크 일부 지역을 장악한 채 자신들이 정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주민 3분의 1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인 레바다 센터는 지난달 하순 러시아 국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27%가 서방 제재로 인해 자신과 가족이 다소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7%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지 모른다고 답한 응답률은 37%,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은 10%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또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절반이 훨씬 넘는 69%가 현 정책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에 소탕하기 위해 아프리카 차드 정부군 수백 명이 3일 나이지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차드 군병력이 이날 카메룬 국경지역 포토콜에서 다리를 건너 전투가 벌어진 나이지리아 감바루 마을로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이주환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2월 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 국방정보국장은 아시아 지역의 최대 위협으로 북한과 중국을 꼽았습니다.
North Korea's destabilizing action is cause for concern.
한국 정부는 남북한 간 회담을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초 북한 측에 접촉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 취한 중국 국방부장이 한빈구 한국 국방장관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정보국 국장이 아시아 지역의 최대 위협으로 북한과 중국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빈센트 스튜어트 국장이 3일 하원 국방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이날 증언에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North Korea's destabilizing action is cause for concern. They continue to modernize their military.
스튜어트 국장은 북한이 군을 계속 현대화하는 한편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더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합동참모본부 소속 윌리엄 메이빌 작전국장과 마크 챈들러 정보국장 대행과 공동으로 작성한 서면 답변에서도 북한의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세 사람은 공동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 사람은 지난해 11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한 데 대응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경고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 미사일 부대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의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북한은 미사일 부대의 전투 능력을 높이고 미사일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미사일 발사도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과 메이빌 합참 작전국장, 챈들러 합참 정보국장 대행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과 일하는 정부 차원에서 파괴적인 사이버 공작을 벌이면서 적에게 손해를 입히는 한편 보복을 받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무시한 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특히 세계에서 탄도미사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국가 주도로 군사적 거부와 기만 작전을 쓰고 있다며 대량 살상 무기와 지휘 통제 등 전략적 자산을 숨기기 위해 지하시설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능력은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면 답변은 북한이 전진 배치된 대규모 병력의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을 강조하지만 이런 훈련은 기본적인 능력을 유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과 같은 억지력을 키우려 하는 것은 재래식 군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윌리엄 메이빌 합참작전국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Pacific,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have and we do have the requisite forces to deter a DPRK aggression.
미군은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포기하고 동맹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메이빌 국장은 미군이 지금 당장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수준의 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앞서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며 먼저 북한이 합리적이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를 철회하고 회담에 나오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회담을 갖자고 북한에 여러 차례 촉구한 만큼 이제는 북한이 호응이 올 차례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당국 간 대화를 열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한 달 넘게 공식 답변을 미룬 채 미한 군사훈련과 전단 살포 중단, 나아가 5.24 조치 해제까지 조건으로 내걸며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회담을 열기 전에 북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화에 나와서 협의해야 할 사안을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은 부당한 조치로 남북관계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진정으로 대화할 의사가 있다면서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북한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목적은 대화를 통해 작은 문제부터 남북 간 현안들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아서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응답 시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북한의 조치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시한 설정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자칫 한국 정부를 제약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그동안 미한 군사훈련이 시작되고 전단 살포가 본격화되는 다음 달 이전까지 남북 대화가 이루어져야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미한 군사훈련 기간에도 협력사업이나 당국 간 회담,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 적이 있다며 이를 의식해서 대화를 서두를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초 북한 측에 접촉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평양 접촉은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북 대화에 정통한 뉴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일 VOA에 미국이 올해 초 양측 간 접촉을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중국 베이징 방문이 잡혀 있으니 일정 중 북한 관리와 만나겠다는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이어 1월 중순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한 화답으로 성 김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제안했고 며칠 뒤 미국 측으로부터 평양 접촉은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이 성 김 대표에게 베이징에서 리용호 외무성을 만날지 혹은 평양에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나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를 만날지 선택을 요구했다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접촉 장소로 베이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 차원에서 북한 관리를 파견하는 대신 성 김 대표의 평양 방문을 고집했다는 보도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성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최근 북한에 직접 대화를 제의했음을 시사하고 그러나 자신의 방중 기간 북측과 접촉하지 못했다며 대화 무산의 책임을 북한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 1일 성 김 대표의 평양 방문을 최근 제의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고 공개하고 미북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일 VOA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미국은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열려 있다는 일반적인 입장만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remain open to dialogue to discuss a path back to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이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성 김 대표를 평양에 초청했는지 또 미국이 제3국 접촉을 제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과의 물밑 외교 접촉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2일 VOA에 미국이 북한에 손을 내민 건 대북 행정명령 발동 등 강경한 제재 분위기 속에서 나름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한 대화 의지 없이 명분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황상 북한이 베이징 등 제3의 장소에서 접촉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평양을 고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북한이 조금이라도 대화 의지가 있을 때는 제네바는 물론 뉴욕에까지 외교 당국자들을 파견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인신공격을 가한 데 이어 성 김 대표의 평양 초청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추가 접촉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한 달 뒤에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미북 대화는 한동안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과 북한의 양자 접촉 시도가 무산된 데 대해서 접촉의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공통된 인식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화가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근 중국과 일본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의 양자 접촉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아직 대화할 준비가 안 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굳이 평양을 대화 장소로 고집한 것은 당장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니사 해킹 등으로 가뜩이나 미북 당국 간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임을 알고도 북한 측이 이를 제시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성 김 특별대표에 대한 평양 초청 사실을 전격 공개한 데 대해선 미국과 만나도 자신들에게 득이 될 만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대신 대내외적인 선전에 활용하려는 행동으로 풀이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외부에서 만나서 결실 없는 대화가 나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평양으로 불려들어서 결실 없는 대화가 나오더라도 불러들인 것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소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평양으로 들어오라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 때문에 북한이 더 경직된 반응을 보였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이번 접촉 시도는 미국이나 북한 모두가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시킨 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지금 추진하는 북한과의 대화는 본격적인 협상이 아닌 탐색 수준의 접촉이라며 한국 정부도 이런 미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의 소니사 해킹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미북 관계가 악화된 지금의 상황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도 북한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미한 합동 군사훈련의 임시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데다 핵 잠수함까지 한국에 파견하는 등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도 아직까지 당국 간의 불신의 골이 워낙 깊기 때문에 설령 앞으로 뉴욕 채널을 통해서 북미 간의 직간접 접촉에 대한 탐색전을 하겠지만도 의미 있는 만남 이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미국은 지난달 북한에 성 김 특별대표의 중국과 일본 방문을 계기로 제3국에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회동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회동 장소를 평양으로 하자고 역제안하면서 성김 특별대표를 초청했지만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접촉은 무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리퍼트 대사가 3일 미한 의원 외교협의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핵개발과 경제 발전을 병행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에 대해 두 가지를 함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북한이 병진 정책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든지 아니면 제재와 고립의 길로 가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치를 대가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1분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완 취한 중국 국방부장이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두 나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창완 취한 중국 국방부장이 3일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지난 2006년 차우강천 국방부장의 방한 이후 9년 만입니다. 창 부장의 이번 방한은 2011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창 부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4일 오후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와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부 간 직통전화 설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3일 브리핑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한중이 함께 오래전부터 이제 추진해 오던 한라인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이제 양국의 군사협력, 교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동북아 안보 현황에 대해서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죠.
양국은 또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군의 동계훈련 등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지난해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군사 분야에서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번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중 문제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학교 교수는 창 부장의 방한 목적에는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 과정 속에서 한국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일 간의 이 군사 정보 MOU 체결이랄지 한미 간의 이제 이 사드 배치 문제 또 미일 동맹의 강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이 중국이 한국과의 안보 관계 강화를 통해서 한국이 미국의 이 동아시아의 군사 동맹 강화 정책에 뭐랄까 한국이 편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이 뭔가 이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의도가 좀 강하게 작용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2000년 츠아우텐 부장과 2006년 차우광천 부장 등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러시아가 한국과 함께 북한을 경유하는 송전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남북한의 삼각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과 한국의 최계훈 수자원 공사 사장, 러시아 최대 국영 수력 발전 회사인 루스 기드로의 예브게니 도드 사장이 지난달 30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극동개발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한국은 북한을 경유하는 송전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갈루시카 장관은 러시아가 중재하는 이 사업에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 측은 삼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러시아와 한국의 협상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스기드로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양해각서 체결 사실을 발표하고 이 양해각서는 수력과 재생에너지, 수자원 이용의 환경적 문제에서 상호 협력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러시아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영토에서 사업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양측은 실무그룹을 만들어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 조달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보도자료에서 최계훈 사장이 수력과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상하수도, 통합물관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루스기드로와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경유하는 송전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러시아 극동개발부와도 물관리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두만강을 포함한 러시아 접경지역의 수자원 공동조사와 아무르강 홍수 예방사업이 주요 협력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계훈 사장은 러시아와 수자원 기술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참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남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을 잇는 경제협력 구상으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의 납치 문제 재조사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좌절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일본의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1일 동북지방 센다이시에서 납북자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 이즈카 시게오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북한이 진행 중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좌절감을 표시했습니다. 지난 1978년 북한에 납치된 다구치 야에코시의 오빠인 이즈카 대표는 피해자 가족들이 문제 해결의 징후를 볼 수 있도록 정부가 마감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 씨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 씨는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말쯤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정한 마감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요코타 씨는 지금은 북한이 언제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교착 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구미 씨 어머니인 요코타 사키에 씨도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하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양국 간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내 정치범 석방은 김 씨 일가가 이끄는 현 정권이 교체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일 보도된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8만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석방되도록 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정치범이 석방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김 씨 일가가 실질적으로 교체돼 무대에서 제거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유엔 고위 관계자가 북한에 대해 이처럼 강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을 정식 방문한 북한 주민이 지난해 18만 명을 기록해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 방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2일 공개한 중국 방문 외국인 통계 자료에서 지난해 중국을 찾은 북한 주민이 18만 4,400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보다 2만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수는 2013년 20만 6천 명에 달해 국가여유국이 연간 외국인 입국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 수는 2010년까지 10만에서 12만 명 사이에 머물다가 2011년 15만 명으로 급증한 뒤에 계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다시 2012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증가세가 꺾인 겁니다.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자료는 정식 절차를 밟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은 8만 9천 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1년 전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반면 회의 참석이나 사업상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3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0% 줄었습니다. 관광 목적의 방문자도 절반으로 줄어 1,500명에 불과했고 친지 방문 역시 2013년의 3분의 1 수준인 100명에 머물렀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방문자 수가 15만 명인데 반해 여성은 3만 명에 그쳤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 이용한 교통수단은 선박이 7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차와 항공기, 자동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모두 2,6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41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미국,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네, 영국인들은 유럽 이외 지역의 국가 중 북한을 최고의 비호감 국가로 꼽았습니다. 영국 왕립연구기관의 보고서 내용을 이현철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이 비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국인들의 호감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 채터마우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국의 국제문제 우선순위에 대한 영국인들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성인 2,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비유럽권 국가 가운데 북한을 비호감 국가로 꼽은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47%로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수치는 2년 전인 2012년 조사 때보다 7%나 증가한 겁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북한에 호감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1%에 불과했습니다. 영국인들은 북한에 이어 이스라엘과 이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호감 국가로 꼽았습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비유럽 국가로 호주를 꼽은 영국인이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캐나다와 미국, 일본, 인도 등을 호감을 느끼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유럽권 국가 가운데는 영국인들이 최고의 비호감 국가로 꼽은 나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프랑스, 폴란드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영국인들이 호감을 느끼는 유럽 국가들로는 네덜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일랜드, 독일 등이 꼽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식단이 한국전쟁 이후인 5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평균에 비해 열량 섭취가 크게 부족하고 식단도 균형이 맞지 않은 상황인데요. 반면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은 훨씬 잘 먹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북한의 식단이 50년 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1인당 하루 열량 섭취는 2011년 현재 2,103kcal로 50년 전인 1961년에 1,878kcal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1일 권장량 2,500kcal보다 적고 세계 평균인 2,870kcal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통계는 미국의 세계적인 인문사회 전문 잡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지난해 말 식량농업기구의 자료를 토대로 북한, 한국, 미국을 비롯한 22개 나라의 식단 변화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식단 역시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1961년 전체 열량의 약 4분의 3을 쌀과 강냉이 등 곡물에서 섭취했으며 이후 50년이 지난 2011년에도 곡물 의존도는 63%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종교적 이유로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인도의 57%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북한은 또 베트남과 함께 2011년에 세계에서 설탕과 기름을 가장 적게 섭취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두 나라의 식단에서 설탕과 기름의 비율은 10%였습니다. 북한의 식단 변화 추이에서 눈에 띄는 점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기간을 전후해 고기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1989년에 1인당 하루 141g이었던 고기 섭취가 1997년에는 무려 65%가 줄어든 50g이었고 2011년에도 67g에 그쳤습니다. 반면 1961년 당시 열량 섭취나 식단 구성이 북한과 비슷했던 한국은 50년 사이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루 영양 섭취량은 2140kcal에서 3329kcal로 크게 늘었고 식단 구성에서 곡물의 비중은 82%에서 43%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고기의 비중이 2%에서 12%로 6배나 늘었고 설탕과 기름 소비는 4%에서 26%로 6.5배 늘었습니다. 중국도 열량 섭취가 1961년 1415kcal에서 2011년 3073kcal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전체 식단에서 곡물의 비중이 50년 전 57%에서 47%로 크게 줄었고 고기 비중은 2%에서 17%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50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61년에 이미 하루 2882kcal를 섭취해 2011년 세계 평균인 2870kcal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지난 50년간 열량 섭취는 26% 늘어 3641kcal에 달했습니다. 전체 열량 중 설탕과 기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50년 사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섭취는 200% 이상 늘어난 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비량은 소폭 줄었습니다. 이 밖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분석을 통해 각국의 식생활에 대한 흥미로운 면면이 드러났습니다. 2011년 현재 하루 열량 섭취는 미국이 3641kcal로 가장 많은 반면 소말리아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95kcal로 가장 적었습니다. 식단에서 곡물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63%인 북한이었으며 가장 적은 나라는 21%인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전통 식단은 곡물보다는 채소, 고기, 우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고기를 가장 적게 섭취하는 나라는 인도로 하루 식단의 1%에 불과했고 가장 많이 섭취하는 지역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으로 29%에 달했습니다.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 독일로 하루 열량 섭취의 7%를 술에서 보충했으며 쿠웨이트,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는 술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9분 막 지났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 방송은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중파는 1188kHz로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들으시겠고 단파는 5890, 7235kHz로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들으시겠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 9490kHz, 10시부터 자정까지 980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조 달러 규모의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공화당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무기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 정부 예산안 소식 자세히 좀 보죠.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미 의회에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총 4조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중산층 지원, 자동 예산 삭감 중단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이 부유층 증세는 의회 공화당에서 분명하게 거부 입장을 밝혀온 사안이죠.
네, 그래서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화당이 여러 사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걸로 예상한다면서 하지만 미국인들이 원하는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네, 또 올해 새해 국정연설에서도요, 이 부자 증세하고 중산층 지원 확대를 강조했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그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네.
소수 부유층만 잘 되는 경제가 아니라 모두가 잘 되는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려서 중산층 지원에 사용한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 중에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서 가지고 있는 자금에 일회성 세금 14%를 매겨서 이 도로, 교량 같은 국내 기관시설 건설과 개선 등에 투입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산층에 대해서는 육아와 교육, 의료, 주택 문제를 지원하고 세금을 낮춰서 경제적으로 안정과 더 많은 여유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자동 예산 삭감이 중단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백악관 측은 앞서서 이 자동 예산 삭감을 강행할 경우에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네.
또 경제 회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자동 예산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지난 2011년 의회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예산 관리법을 의결했는데요. 202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미국 정부 예산을 1,100억 달러씩 자동으로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전체 예산 중에 국방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5,850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합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250억 달러 많고요. 자동 예산 삭감에 따른 이 국방 예산 상한액보다 860억 달러라 많은 액수입니다. 이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ISIL에 대응하는 공습작전 등에 50억 달러를 배정했고요.
네.
유럽 동맹국 안보 지원이나 우크라이나 등의 군사훈련 지원 등에 8억 달러가 돌아간 게 눈에 띕니다. 한편 이 국방 예산과 별개로 외교와 인도적 지원 등에는 50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했던 아시아 중시 정책도 국방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2일 국방장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에 제출된 국방 예산안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세대 전투기 F-35 구입과 해군 함정 확충 그리고 사이버 보안을 강조한 것이 바로 그런 예라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예상됐던 바지만 의회 공화당이 이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을 즉각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출 확대는 정부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는 증세와 지출 확대만 있고 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공화당이 올해부터 의회에서 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이죠.
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이번 예산안을 의회가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반대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예산안을 지지하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이 미래지향적이고 균형 잡힌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블루멘셀 민주당 상원의원은 새 예산안이 기반시설 건설 등 미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투자와 함께 미국의 강력한 안보 태세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래도 상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반대를 하게 되면 의회 채택은 또 어려운데요. 미국 정부 예산이 의회 꼭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한편 의회 공화당 차원에서도 이 예산안에 대응한 연방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이를 강행 처리할 경우에는 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합의를 보려면 의회와 행정부의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요. 옛날에는 양측이 시한을 넘겨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는 연방정부가 필수적인 기능만 빼고 폐쇄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동부 내전 사태가 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모두 2일 교전이 격화됐다고 밝혔는데요. 반군 점령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또 우크라이나 정부 통제 지역인 네발치베 등에서 치열한 포격전이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지난 하루 동안 5명이 숨졌다고 밝혔고요. 민간인 8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최근까지 벨라루스의 중재로 평화협상이 열렸는데 결렬된 후에 현지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반군은 협상이 깨진 뒤에 점령 지역을 넓힐 것이라면서 공세를 강화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 모두 물러설 기미가 없네요.
네, 특히나 이 대규모 징집 계획을 이 반군 측이 밝혀서 이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어서 사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어제 반군 측이 최대 10만 명의 병력을 모으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우크라이나 정부군도 앞서서 20만 명 징집 계획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우크라이나 동부 내전 사태로 인한 피해는 얼마나 되나요?
지난해 4월 이후에 지금까지 사망자가 약 5,100명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해 4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에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리 움직임이 거세졌고요. 이후에 이 분리주의 세력들이 자치공화국 설립을 선포하고 독립을 주장하면서 정부군과 내전을 벌여왔습니다. 한때는 반군이 수세에 몰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최신 무기를 지원한 뒤부터 반군이 다시 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조관 모두 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무기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이 군사 지원만 제공했는데요.
네.
또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도 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3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러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면서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고요. 또 유가도 내려가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국내 지지도가 여전히 높다고요.
네, 러시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레바다 챈드러가 3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러시아인 가운데 약 70%가 푸틴 대통령의 대서방 강경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서방 제재의 영향도 광범위하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79%가 제재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고요.
네.
34%는 심각하게 문제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네, 제재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의 강경 정책을 지지한다는 게 계속 이 정책으로 서방에 맞서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는데요.
네.
서방 제재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 현재 이 강경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9%였고요.
네.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방과 타협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1%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맞제재를 가하거나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가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네요.
네, 러시아 정부가 최근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10% 삭감하고 은행과 국영기업 그리고 농업 분야에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방안에도 역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네, 러시아의 한 기업인은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 정부 계획이 부실 기업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라면서 구체성이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 러시아가 국제 유가가 올라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 국제 석유 가격이 좀 오르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러시아 경제가 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 수준인데요. 이 $100 수준까지 오르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대부분 도시들의 대기 오염이 심각하죠.
네, 중국 환경보호부가 2일 도시별 대기 오염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74개 주요 도시 가운데 66개 도시가 대기 오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부의 대기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를 갖춘 도시가 74개 주요 도시 중에 8개에 불과한데요.
네.
하이커우와 저우산, 선전 주하이, 쿤밍 등이었습니다.
네, 동부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티베트 자치구 수도인 라싸와 윈난성 주도인 쿤밍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들은 이 동부와 동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하이난섬의 중심 도시인 하이커우가 공기가 가장 청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도시들은 어디입니까?
네, 베이징, 텐진, 창장, 주장 등이었는데요. 특히 수도 베이징을 둘러싼 허베이성 일대 도시들이 대기 상태가 가장 나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허베이성에서도 산업 중심 도시죠. 마오딩은 대기 상태가 가장 나쁜 도시로 꼽혔습니다.
네. 여전히 중국 여러 도시에서 대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네요.
네, 특히 중국 주요 도시 가운데 66개 도시가 대기 오염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중국의 대기 오염 기준이 세계 보건 기구가 권장하는 기준보다 4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이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대기 오염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도시가 더 많아지는데요.
네.
이 중국 환경 당국은 그래도 최근에 노력을 많이 해서 일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인가요?
네, 이번처럼 중국 환경보호부가 각 도시 대기 상태를 발표하는 것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부는 지난 2013년 당시 기준치를 통과한 도시가 3개였지만 이번엔 8개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0년까지 탄소가스 배출을 감소세로 돌리겠다는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중국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석탄 생산을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줄였는데요. 현재 이 석탄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전력 생산의 80% 또 전체 에너지의 3분의 2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오염이 심각한 베이징시도 자체적으로 석탄 감축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2020년까지는 전체 석탄 사용량을 7%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구름 많겠는데요.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낮부터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아침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41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6시 1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구름의 양 줄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남포 역시 오전에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1도입니다. 신의주 역시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개성 지역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함흥 지역은 오후에 흐리고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원산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서 흐리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청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0도입니다. 계속해서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오후 구름 많습니다. 오후에는 가끔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오전에 구름 많겠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오후에 역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 1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물결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역시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물결은 오전 오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2월 4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가 보인다 전해드리고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 미리 들어보시죠.
There's just also another fear that, you know, they're going to be treated differently.
불법 체류자용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또는 교통경찰관이 면허증을 보고 이민국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부 불법 이민자들은 굉장히
라디오로 여는 세상 애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침 방송 일상에 쓰이는 영어를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오래전 오늘 일어난 역사를 소개하는 역사 속 오늘 또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광장 들으셨고요. 저는 세계뉴스 들으시고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틴틴 클럽. 바깥 세상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보고 즐기고 또 꿈꾸며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10대와 20대를 위한 시간, 틴틴 클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을 무대로 뛰는 청년들을 만나보는 오늘을 뛰는 젊은이.
젊다고 어리다고 여자라고 아니면 어디 갇혀있다고 절대로 내가 이걸 못하겠구나가 아니라
특별한 재능과 끼를 자랑하는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화제의 인물.
Music can be your passion. It can be your work, it can be your living, it can be what you do, and it's fun.
여러분께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우리는 통일 세대.
같은 나라 사람인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하면은
대중문화, 영화, 음악, 패션까지 젊은이들의 최신 경향을 알아보는 문화를 만나다.
We spend so much time online in our devices that we really miss real life.
틴틴 클럽에 오시면 오늘을 사는 10대와 20대가 보입니다.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틴틴 클럽을 만나보세요.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